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선포와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인류학자가, 어느 고고학자가, 아니요 역사학자가, 과학자가 이런 선포를, 어느 신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전히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인류학자나 과학자들이나 별별 이 세상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고고학자들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에 웅장한 위대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든 문제를 또 아니라 이성적인 접근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사는 길이 여기에 있고 인류의 보존의 역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축복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은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옛날 성경은 복음의 세계라고, 요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 그 마가는 가끔씩 자기 집에 들리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는 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도 갔었고 베드로를 따라서 통역관으로 일하기도 했었던 제자였던 마가, 그 마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었던 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도망쳤던 이 마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복음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쓴 복음서가 마가 복음서이고 그 마가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 투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투 크리스토 투스, 투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대선언으로 신약시대를 막을 엽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오늘의 이 재악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사탄과의 싸움의 문제, 세상의 모든 재난을 이겨나가는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신비로운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비밀, 세상의 제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은혜, 감격이 이 글 속에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세계, 이번 사순절 주제입니다. 복음, 그 너머의 복음, 복음, 그 이상의 복음, 복음,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복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는 복음, 이 복음을 이번 사순절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마는 40년 미국 와서 있던 동안에 30년 동안은 저희 어머니를 늘 뵀습니다. 집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서울을 하루 전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짐을 꾸려가지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짐 들고, 그럼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짐을 가지고 같이 기차역에 가면은 기차를 탈때 이거 혼자서 들지 못합니다. 뭐 한두 개가 넘지 않아 이것저것 싸야 되니까 뭐늘 그때 당시 책을 늘 해가지고 무거운 것들 친구들이 같이 올려 차 안에다가 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내 차창 밖을 내다보죠. 왜냐하면은 골목길 벗어날 때까지 차를 타고 큰 신장로가 나와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쳐다보시고 계시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죠. 그랬죠. 저 자식 언제 다시 볼수 있지? 한국에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들도 자주 못 보는데 미국까지 가 있는 저놈의 자식 아들이라고 이제 마지막이야. 어쩌면 마지막이야.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제 보면은 또 언제 보니? 죽고 나서 보니? 천국에서 보니? 그래서 서러워서 하염없이 울으셨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울음의 소린 마음은 뭐저 자식 그 못난 자식 미국까지 가서 목사 한다는데 90년 이상을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90년 훨씬 이상을 92년을 5살부터 다녔다고 그러셨으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알죠. 보았죠. 목사를 보았고 교인들을 알죠. 교인이 되었으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그 못난 자식, 그놈의 성질도 알고, 때로는 못된 것도 알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놈의 자식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아마 우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서울에 올라오는 내내 어른거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죠. 꼭한번더 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내년에 다시 오셔야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어제 저희 집사람과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상록회 할머니 정말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4년 정도쯤 얼마나 하염없이 우셨는지 흐느낄 정도로 외로웠겠죠. 사위도 계시고 딸도 있고 손주도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못 되었잖아요. 미국에서 걸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바쁜 자식들한테 데려다 달라고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짐 될까 봐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근데 정신이 깨끗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치매가. 그런데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저도 한참 알아보시고 너무 반가워서 몇 번이나 우시더라고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외로운 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두렵기까지 하는 거,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살지 나중에 내 자식들이 어디 있는데 그리로 쫓아가야 될지 한국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은 좋은 미국 땅에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어떤 면에서 잘난 자식은 나라에 뺏기고 돈잘 버는 자식은 처가에 뺏기고 똑똑한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못난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잘난 나무는 전부 다 좋은 목수의 눈에 의해서 베어 갑니다. 쓸모없는 나무들이 산에 있잖아요. 그 쓸모없는 나무들이 산에 있지만 그 나무들이 산소, 무덤을 지키는 효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서 있는 그 자식들이 오히려 효자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보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찾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우리를 만지고 싶기도 하셔서 때로는 아픈 마음이지만은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찾으라고, 부르라고, 가까이 오라고. 못난 자식일 수도 있죠. 때로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함도 없죠. 믿을 구석도 있고 믿을 만한 것도 갖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으니까 바쁘다고 핑계대죠. 아니면 피곤하다라고 변명도 하죠. 몸이 약해서 안 된다라고 하죠. 아니면 도저히 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싫다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어서라도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 못난 자식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곁에 더 나가야 하고 이 부족한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못났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오히려 마가복음을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은 파라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라 신의 신의 아들 파라오라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최고의 위대한 존엄자라고, 중국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일본의 천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집이라도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자리도 그렇게 올려야 합니다. 옷도 그렇게 입어야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것을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패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법입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라미스를 짓고 타지마할을 짓고 진시 황제 왕릉도 짓는 이유는, 건설하는 이유는 죽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원히 신의 아들들은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신의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네, 마가복음을 시작한 최초의 복음이었던 마가는 시작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우기도 하셨고 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매우 특이하게 신의 아들이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분은 종으로 길을 걸어가셨다고. 고난의 길이었고 엎드리는 길이었고 섬기는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스스로 알고 계셨고 십자가를 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감격해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훈련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세계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넘어와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가 갈릴리에 오셔서 30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조선시대에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인 영조 임금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60년 가까이나 그 왕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아들을 사도세자를 죽였습니다. 뒤주에 가둬놓고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 손주가 이산이라는 손주가 있었는데 세손이었죠. 그 아들 이산이 정조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임금으로 즉위한 그날 이 정조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세종대왕만큼 굉장한 왕이었죠. 한 10년만 더 정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학이나 문명이나 심지어 수도까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말이야 바꾸는 아주 계획도시까지 하여튼 이 정조가 처음에 임금으로 즉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당연히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도록 이미 입적을 다른 양자로 삼아놓았기 때문이고 다른 양자가 되어서 임금으로 즉위했던 명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이 되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몇몇 신하들은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동자 같은 신하들은 그리고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적당히 눈치만 봤던 신하들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싸움의 선언이거든요. 원수의 판가름 나는 그런 전쟁의 선언이거든요. 나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음모가 벌어졌던 순간에 역사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Already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변에 손만 내라 잡아라 마음만 열어라 영접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어라. 조금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은 이미 가까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난 예시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여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여겨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서 낮아져서 한번 그분을 바라보라고. 동시에 이 선언은 세상을 향하는 전쟁의 선포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재악의 물결들이 넘칠거리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때로는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더러운 어쩌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하여 싸움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 속에 마귀의 세력 속에 어둠의 세력 속에 그대로 억눌려 살 것인가 말이야. 체크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 싸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도전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없이 예수 믿었죠. 회개한 적 없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고 회개 없이 집사도 되고, 회개 없이 권사도 되고, 회개도 한 번도 없이 안수집사가 되고, 회개도 해본 적이 없는 여전히 장로가 되는 사람들, 심지어 회개한 적 한 번 없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때로는 남의 나라 가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 가슴을 치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제대로 꿇어본 적도 없는, 뜨거움으로 기도해 본 적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데, 아니 선포되었는데, 전쟁이 선포되었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옛날 부흥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남는 예화가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늘 교회를 가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며느리가 그게 귀찮아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는 드리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 예배 뒤에 이제 서 있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아이 엉덩이를 꼬집어서, 그러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요. 한 바퀴 빙빙 돌다가 예배 설교가 끝나면 슬쩍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드렸다고. 늘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아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찾아다니고 약도 찾아다니고 약도 바르고 뭐 연고도 바르지만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 그 며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이를 보면서 울부짖기 시작하죠. 그 부흥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죽였습니다. 죽였다고요. 안 죽었는데. 기도. 하나님은 못난 자식을 부모님처럼 옆에 두고 계시고 싶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린 절실함도 간절함도 없죠.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잘 믿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믿음 좋은 줄도 알고 있는데, 인정하는데,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만큼만 하라고 하지만 내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언제나 나만 옳다라는 고집과 의로움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복음을 믿으라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이란 이야기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이 땅에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이 땅에 내 백성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유행이 팬데믹이 되게 하거든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자리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도 듣고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회개하라.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는 너그러우시지 않느냐?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냐?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리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를 말하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죠.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 여호와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이 땅의 재난, 재앙,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며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복음의 사건을 사도 이 마가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교회 일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1990년인가 88년도부터 한 3년 동안 한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그 노숙자들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모아서 서울 88올림픽 체육관에서 많게는 6,000명 보통 4,000명 정도 3박 4일, 4박 5일 노숙자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그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두꺼운 옷, 잠바, 그리고 백, 그리고 거기 계실 동안에는 목욕, 그리고 도시락,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주로 성경책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 늘 집회 시간에는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면은 그 앞자리에 많게는 100명 이상이나 나옵니다.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면서 울죠. 그들이 내어놓으라고 말 안 했지만 속에 있는 죽고 싶었던 죽으려고 했었던 약들, 수면제 약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칼 같은 거, 칼도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되는 칼을 자기도 죽고 싶었겠지만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했고 대전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었죠, 그런 집회를.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다시 그 목사님이 주관하는 교회에 모았고 또는 다른 다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그분들을 섬겼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제가 서울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한 명이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있는 고향으로 차를 몰고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죽고 싶었던 이 사람, 그 사람 주머니에 칼이 언제나 있었던 그 사람, 매일 부도가 나서 직장 생활도 돈도 없고 집까지 팔렸고 뺏겼고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그래더래요. 아빠, 제발 집에 오지 마세요. 엄마하고 내 동생하고라도 살 수 있도록 아빠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아빠만 들어오면 지옥이 되고 지옥 같은 우리의 집이 더 큰 지옥이 되니까 안 된다고, 제발 떠나가시라고, 나와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고 이 세상을 향하는 배신감, 가족에 대한 배신감, 버림감, 그 온갖 생각이, 당장이라도 그 집안 다 부수고 싶고 불지르고 싶었던 그 분노,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왔는데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찔러 죽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죽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 운전하면서 자기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암송한 성경이 마가복음과 베드로전서인데 마가복음, 베드로전서 1장을 암송하다가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나오면서 마가복음을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고. 때가 찼고 이 시간이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어느 날 밤에, 아니 집회 중에, 밤이면 계속 집회를 했으니까요, 집회를 하고 나오라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자석 같은 힘에 끌려서 나가고 싶지도 않았죠. 나가면 뭐예요? 뻔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 싶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부패된 세상 속에 악한 마음만 남아있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서고 싶었고 뭔가 끌리듯이 자석 같은 힘에 의해서 자기가 이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머니인가 다 털어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에게 그거는 그 순간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삶은 새롭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지 봉사자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세계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난 자식은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만은 못난 자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생각을 못난 자식이 더 많이 하거든요.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더 가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다음 한 주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만지고 싶어 하시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고 떠날 때 보따리라 싸서라도 주고 싶어 하시고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아니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이 기도의 자리에 가장 아주 풍성히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